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리고 주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사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뜻이 서면 반드시 방법 있다는 말입니다. 뜻이 섰는데 방법이 없다는 말은 글쎄 아직까지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뜻이 선다는 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나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뜻을 어떻게 세웠느냐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세웠든지 부정적으로 세웠든지 그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까? 그것은 지금 무슨 뜻을 세웠느냐? 그 열매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남포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교회 될 것인가는 여기서 함께 섬기는 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뜻을 세웠느냐와 아마 직결된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뜻을 어떻게 세웁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아름다운 두 손자가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분만 웃으십시오. 사람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놈들 보는 재미에 요즘 삽니다. 멀리 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걔들 자라는 모습 보는 것이 큰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놈들 지금도 만나서 화상으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늘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니 기분 좋은가 나쁜가로 결정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것도 수납합니다. 아주 유치할 때는 호오의 감정이 뜻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쭉 가면 그 아이는 이렇게 뜻을 결정합니다. 갱 의식이 발달돼 가지고 그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그것에 의해서 뜻을 결정합니다.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뭐든지 옳고 남의 편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이것이 중학교 학생들 때쯤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고 사람이 지각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완성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것이 뜻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이익이 난다는 데는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 이익인가 손인가가 장성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뜻을 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선인가 악인가입니다. 그것이 악이면은 아무리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면은 아무리 내게 기분 좋아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선이면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선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버립니다. 인류의 빛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 네 번째 뜻을 정하는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보다 또 다른 한 단계를 가지고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합니다. 나는 선인가 악인가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지라는 소설을 보면 한 무지향주의자가, 비폭력주의자가 자기 친구에게 비폭력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자 이 비폭력주의자가 뺨을 때립니다. 기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전쟁은 악해서 전쟁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선보다 더 우월한 선을 가졌다는 이 못된 생각이 자기의가 전쟁을 만듭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돌이키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다는 의식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인가 악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홍정길이라는 놈은 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주의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주의자래요. 그런데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라고 그러면 가고 보수적인 자리에 엎드려지라면 엎드려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았던 한 청년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먼 곳에 붙잡혀갔습니다.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에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포로의 신분에 상관없는 왕의 왕궁에서 왕과 같이 살고 왕의 친미를 먹는 놀라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자기 조국 땅 떠날 때 눈앞에서 허무하게 그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처럼 자신만만하던 존경했던 분이 원수의 말발굽 아래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비겁해지는 모습, 전쟁 속에서 사람이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몹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망을 넘어서서 사람의 실망을 넘어서고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참담한 환경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뒤따라 살기로 그는 마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다음에 그에게 제일 처음 다가선 것은 왕의 진미였습니다. 그 왕의 진미는 중동 지역의 당시의 풍수로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3일 만에 한 번씩 자기의 주신인 조로아스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물을 그 조로아스타에 바친 다음 나는 조로아스타를 인해서 삽니다 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마치 우리가 성 만찬하듯이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너누와 같이 먹었습니다. 이 왕의 진미, 3일 만에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아마 고귀한 부분이 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그는 신앙 고백적으로 드려지는 이 고기 먹는 것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율법을 바로 지키고 율법 안에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피는 생명이라 피채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소나 양을 잡을 적에 반드시입니다. 그 심장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심장에서 모든 피를 다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그냥 오늘처럼 머리 탁 쳐서 쓰러져 있으면 그냥 각을 떠서 피가 모두 응고된 상태인 그런 정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정통 유대인이 사는 마을 가면 소를 잡되 그 심장에서 피를 완전히 뽑아서 핏줄에도 피가 없는 그런 고기를 따로 팝니다. 보통 아무리 좋은 소고기보다 3배에서 5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또 맛도 실제로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처럼 피가 완전히 없어진 정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린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은 놓치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내가 예비하리라. 그리고 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살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자마자 즉시 자기 뜻을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다음 그 뜻을 구체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즉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목이 재미있어서 기억합니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맨날 결심만 합니다. 내일 할 거라고 미룹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부터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김종국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CCC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신탁은행이 새로 생기면서 그 은행에 특채돼서 그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처음 부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는 것은 굉장한 승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입 부장 두 명을 환송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자 말자 우리 한국의 풍습대로 술 한잔씩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신출내기 이 친구가 술잔을 엎어놨습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로라고 옆에 있는 사람 가르치면서 유명한 교회 장로라고 아, 이 사람 지금 먹는 거 봤잖아. 근데 너 장로야?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집사가 까불기는 왜 까불어? 그러면서 술을 먹이려고 된 걸 거절합니다. 그것을 보다가 총재가 그 앞에 오더니 다른 사람 술이야 거절하지만 내 술은 거절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는 엎어놓은 그 잔을 세워서 친히 따라줍니다. 이 친구가 따르시는 것은 총재님 권한이고 마시는 것은 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이놈 너 죽었다. 너 끝장났다. 그는 끝장낼 각오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총재가 늘 그런답니다. 믿으려면 그 김 부장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는 거니? 참으로 중요한 일을 내가 의논하고 그리고 일 맡길 때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 최고더라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첫날입니다. 그가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편하게 직장생활했는지 모른다고 그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뜻이 정하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순종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되질 것이 그때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만 하다 끝나버리는 아름다운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늘 마음에 멋진 소원들 계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영원한 소원으로 남아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분별이 돼서 확정됐으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는 또 하나의 불순종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만 참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진짜로 어려운 것은 좋은 뜻 찾고 좋은 뜻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뜻만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손길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즉시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하되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내가 술을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안 먹어서 내 얼굴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초췌해지면 그 안 먹는 것 때문에 큰일 나는데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괴롭다. 그러면서 혼면하는 그를 향해서 청하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Please.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진 주장이 잘못돼서 멸시받는 것보다 태도가 나빠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때든지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주장을 펼쳐가야 됩니다. Please, 청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뜻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태도도 올바르고 소중하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덕목이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악자이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교만한 것은 안 된 줄 압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겸손하기 싫습니다. 나는 교만 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겸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살기 위해서 간수장에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의 거절 앞에 지혜롭게 개진을 합니다. 창조적으로 그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외관이 초라해지고 수척해지면 왜 다른 친구에 비해서 저 내 사람은 저처럼 초라한가? 만약 물어가지고 왕의 짐이 안 먹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목숨이 위태하다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데 웬 말이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교만 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주시오. 만약 열흘 동안 시험해서 내 얼굴이 내 동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그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창조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창조적인 제안은 엄청난 제안입니다. 무슨 제안인가 하면 공을 하나님께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지금 인간적인 조건은 내 친구들을 비해서 몹시 나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혜롭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채식은 말이죠. 그 뉴스타튼 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채식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채식은 한 석 달, 넉 달 먹어야 그래도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기름이 돌려면 그냥 게 잡아서 먹으면 게 그림이 싹 돌거든요.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기름이 끼지. 채식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그것이 효과가 납니다. 그런 거로 채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얼굴이 윤택해졌다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을 남겨놓고 그리고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개진을 합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적에 참 사랑했던 그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홍종호라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이번부터 교수한다는 말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남서울교회 개척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진실하게 뭐 흥분도 하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게 모범생으로 학교생활도 모범생, 그 부모들 앞에서도 모범생, 교회에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내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 주일날 공부하지 않겠다. 아마 누가 그렇게 도전했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것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안 믿는 그 아버지가 야단이 났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혼난다. 꾸중도 해보고 붙잡아서 매를 때려도 그냥 주일날 그때는 토행금지가 있었거든요. 토행금지만 끝나면 교회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찰집사 집에서 얻어먹고 점심은 교회에서 그때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음식 만들면 그거 먹고 저녁에는 친구 집 가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는 맹하고 12시쯤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깨보니까 한 2시 반쯤 됐습니다. 술 취한 분이 야 홍 목사야 너 우리 집안에 무슨 원수셨길래 우리 아들놈을 그렇게 바보 만들었냐. 보니까 그 종호 아버지예요. 부인이 교회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분 비 거슬리면 안 되니까 전화 끊지도 못한데 예, 죄송합니다. 한 두어 시간 했더니 한참 떠드시다가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아서 한숨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호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죄 없는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마시오. 네가 사람다운 짓을 해야 그렇지. 너 괜히 홍목사 혹세무민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정상적인 삶은 못 살잖아. 호통을 치니까. 그러면 아버지, 한두 달 나랑 결정해서 내기합시다. 뭘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아버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그때 얘기해 봅시다. 성적이 올라간다는데 누가 반대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매일 아침 시험을 봅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가 월요일이면 한 20등 됐다가 화요일쯤 되면 주일날 공부를 아주 안 해버렸으니까 화요일쯤 되면 한 12등쯤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7, 8등 하다가 목금토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상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 홍종호가 남서울교회가 제가 있을 때까지 가장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제가 하도 심통해서 야 정호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얘가 참 중요한 원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공부는 집중력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를 주님과 지내기 위해서 남은 6일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6일 동안 주께서 엄청난 집중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늘 남겨두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분께 주도권을 남기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너무 무력합니다. 악의 영리에 비해서 나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과 맞섭니까? 세상의 영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지혜로 나가야 되고, 세상의 악한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뜻이 섰으면 그 뜻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수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성공한 것이 차차하자 그거랍니다. 차차하자.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별되면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진리가 영광스러운 만큼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빡빡 악을 쓰고 저 잘났다고 그러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섰다면 우리가 그처럼 폼 잡을 건 뭡니까?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무서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어떤 때든지 승리시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경우에 다섯 가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적에 옆에 사람을 주십니다. 얘기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는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제가 일하는 그 일들, 사실 저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참 일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림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놈이 무슨 일을 하고 집중해서 그렇습니까? 일하는 분 거 보면 그냥 집중력이 대단한데 저는 산만해요, 늘. 삶. 그리고 책을 읽어도 그냥 읽지 않고 배 깔고 해서 뒤롱뒤롱 혼자 뒹굴면서 책을 하루 종일이라도 읽습니다. 저는 일을 싫어하는데요. 문제는 일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이 게으른 놈에게 따라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그 용어를 쓴다면 미치고 환장하겠는 것은, 아니 또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르고 홍 목사가 일하면 일이 된다고 또 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참 평생을 게으름을 못 피고 이처럼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적에 제가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일을 해야겠는가 하지 말아야겠는가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이럴 줄 모르고 게으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옵소서. 그 사람 붙여주면 너 일하라 그런 줄 알고 가고, 안 주시면 나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안 합니다. 총회장은 죽어도 내가 안 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 박 목사가 나를 총회장을 만들려고 전화 빠질 것이지 나까지 그냥 물기지 작전 해가지고, 아, 그 좋은 것을 나를 하라고 그래서 도망댕기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남북나눔 모임이라는 일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전 교회를 하고 있는 이문식 목사라는 분, 젊은 청년이 통일 문제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하여했는데 나도 너를 좀 하여하자. 너 교회 그만두고 이 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넌 뒤 얘기지. 그러면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나눔 모임 했고요. GMF라는 선교단체 만들 때도 하나님 나는 선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선교사 돕습니까? 사람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태용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다 그렇게 해서 일합니다. 이게 내가 일 잘한 거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일인데 내가 왜 몰라. 그런데 문제는 그 분야에 좋은 사람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영선 목사처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멍청한 사람에게는 인덕이 있어갖고요. 언제나 좋은 사람하고 이럽니다. 제가 지금 34년 일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당회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선도선. 한 번도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당회에서 다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멍청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대비해 주시더라고요. 멍청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십니다. 외롭게 있는 이 감옥에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또 황관장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하십니다.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다른 친구들,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훨씬 빛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것은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이 다니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더니 그거보다 그의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이 공부한 학생에게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재주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골고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갑니다. 그것 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영어 성경에는 드림과 비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야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줍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야심 큰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입니다. 모호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꿈꾸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아 그래서 모아 더 주셨습니다. 더욱 주셨습니다. 하는 것 이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온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는 정복자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그 인생, 빛이 있으라 명함에 빛이 있어버린 그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삶,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 권능 앞에 고개 들고 까불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분은 정복자입니다. 바빌로니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내 인생의 뜻을 세웁니다. 세운 다음 그것을 확정된 결심이 서면 즉시 순종합니다. 아마 2009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은혜와 감동이 확실하게 주어졌고 주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될 일이 주어진다면 믿지 마십시오. 즉시 내일부터 한 발을 떼십시오. 사탄은 야 그거 2월부터 해도 돼. 꼭 그럴 거라고. 2월부터. 이런 바쁘지 않아. 이 담배도 막 트웨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세상에 담배처럼 끊기 쉬운 것이 없다. 나는 200번이나 끊었다. 결심했으면 오늘 밤부터 버리세요. 오늘 밤부터. 그래야 이깁니다. 은밀한 죄악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이 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따라 끊어버리고 내가 새 걸음을 걷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즉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가졌으면 태도도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내 생에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남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반드시 행해 주십니다. 시편 37편에 그랬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 못할 하나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복자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복자거든요.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가는 내 인생, 그 말씀에 내 뜻을 맞춰 순종해가는 삶.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로 2009년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좋은 사람은 마음대로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마음대로 오세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 환경들, 여건들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능력된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